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내 주 왕께 아뢸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학기 구역장 성경 공부 종강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학기 동안 구역장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오늘은 6.29 선언이 있은 지 29주년 되는 날입니다. 두산 백과사전은 6.29 선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 곧 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 선언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국민은 정치의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국가에 속한 국민치고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같은 큰 단위의 조직이든 작은 단위의 조직이든 조직에는 정치가 있고 조직은 정치의 지배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조직이라는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정치적 환경이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미래와 현재에 대해 깨어있는 역사적 존재로서 누구보다 진지하게 정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여야 한편에 서서 분별력 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든 야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는 정치를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살아계신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정치를 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개원한 20대 국회가 그런 정치 현장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의 시대적 사명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아이마스와 구수 사람의 보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압살롬이 죽자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는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에게 자기가 다윗 왕에게 가서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문의 사독은 아론 자손 아이두베 아들로 제사장이며 아이마스는 사독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이마스가 요압에게 자기가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러자 요압이 허락지 아니하고 아이마스를 막은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엄중하게 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 반역을 일으켰다 해도 압살롬은 다윗이 사랑하던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요압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도 보여주지만 그리고 여기서 요압은 아이마스를 아들처럼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리고 요압은 구스 사람을 다윗에게 전령으로 보낸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이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그러자 다시 아이마스가 요압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 소식으로는 내가 상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요압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아이마스는 요압의 불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에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결국 요압은 아이마스의 간청대로 아이마스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아이마스는 바람같이 달려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다윗 왕에게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마스는 왜 굳이 자신이 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핀 것일까요? 24절에서 27절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두 문은 이중으로 된 성벽의 앞문과 뒷문을 말합니다. 바로 다윗은 궁궐에서 편안하게 전장의 소식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문 앞에 나와 초조하게 전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경험상 전장의 분위기를 너무나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요압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들 압살롬의 신변 걱정으로 성문에 나와 초조하게 전령의 소식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정말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일지라도 그런 아들과는 달리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진한 부성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는 다윗의 말은 아버지 다윗의 심경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갈수록 가정이 해체되고 붕괴되고 있는 깨어진 사회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붕괴되고 있고 사회에 직간접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부모 자식 간에 감추어진 불안한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부모 자식을 비롯한 모든 가족 간의 관계도 다 조건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가족 간의 관계 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육체로 세상을 살며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이미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를 가진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 조건적이 된다는 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존재와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조건적일 수밖에 없지만 또한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 사람의 필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미처 알지 못하는 초월이 품고 있는 비밀한 현실이 있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조건으로 매이고 조건이 대답이라면 사람은 인생의 더 큰 의미와 기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존의 염려가 늘 삶의 무게로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조건을 초월해 인생을 보다 의미롭고 복되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와 삶의 방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사는 인생을 의미롭고 후회스럽지 않게 이끌어주는 완전한 인생의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의 진리가 현실이 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28절입니다. 아이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리고 마침내 아이마스는 구수 사람보다 앞서 다윗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며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를 피하며 하나님께서 왕의 대적을 왕의 손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29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그러자 다윗은 아이마스의 인사말은 귀전에 던지며 바로 압살롬이 잘 있느냐고 아이마스에게 물은 것입니다. 곧 압살롬은 살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마스는 정확히는 모르겠노라고 다시 돌려 말을 했고 이어 구수 전령이 도착한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뢸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고 문 위층으로 올라가 찢어지는 아비의 마음으로 울부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이마스는 왜 그렇게 굳이 자기가 다윗에게 가려고 했는가입니다. 요압의 말대로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에겐 슬픔과 고통의 소식이 분명한데 아이마스는 왜 굳이 자기가 다윗에게 가겠다고 우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처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기에 아들의 참혹한 죽음이 결코 아비 된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이마스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마스는 자기가 다윗 왕에게 가겠노라고 우긴 것인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이름 없는 구수 전령을 살리기 위한 아이마스의 동정심이었을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구수 전령보다 아이마스가 먼저 다윗에게 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아들의 죽음으로 아버지 다윗이 받을 충격을 아이마스가 대신 위로하기 위해 그리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마스가 아무리 다윗의 충성된 신하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아이마스보다 소중한 사람이 압살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마스는 처음부터 자기가 다윗에게 가겠노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15장 17장에 의하면 아이마스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다윗의 명령대로 아버지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 압살롬의 행적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 후세가 다윗을 치려는 압살롬의 계획을 다윗에게 전했을 때 아이마스는 목숨을 걸고 압살롬의 계획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무엘하 17장의 상황을 별 긴장감 없이 대하지만 실은 아이마스가 다윗에게 압살롬의 계획을 알릴 당시 상황은 목숨이 걸린 총각을 다투는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마스는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압살롬의 계획을 알린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다윗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아이마스가 다윗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굳이 자기가 알리려 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명확히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 하에 나타난 아이마스의 행적을 볼 때 아이마스는 결코 자신의 계산이나 상 때문에 다윗에게 가고자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압의 말대로 상 받을 소식도 아니고 어쩌면 도리어 점수가 깎이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소식이었지만 그럼에도 아이마스가 다윗에게 가고자 한 것은 다윗을 위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가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을 위한 그 마음 하나로 달려가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누구나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것은 거의 본능적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동하는 사람은 실은 매우 드뭅니다. 이득이 되면 나서지만 손해가 되면 뒤로 빠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부터 살고자 하고 좋은 소리 듣기 원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 조끼를 양보하는 것은 만일 그 현장에 있다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존재감이 느껴지고 기억에 남고 마음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남다른 권위가 있습니다. 그의 삶으로 인해 위에서 내리시는 거룩한 권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복이며 인생의 기회이며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는 남보다 자기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 극단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르고 폭력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무관심합니다. 나만 안전하고 누리면 됩니다. 내 이익과 관련 없는 모든 것은 다 남의 일입니다. 우리 시대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본성상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지만 만일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점증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사라질 것이고 마침내는 스스로 모든 것을 상실하고 파멸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회는 결코 희망찬 미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일정하게 해가야 합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과 함께 자기를 포기하고 남을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자신이 미처 모르는 나의 삶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결코 짧지 않은 손을 목격하게 되고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구스 사람이 전한 보고를 들은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심정으로 문 위층으로 올라가 절규했습니다. 3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찢어지는 아비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히 32절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를 새 번역은 그 어린 압살롬은 평안하더냐, 공동 번역은 철부지 압살롬은 무사하냐라고 번역합니다. 아비를 죽이려고 했던 극악 무도한 불효자인데 아비의 후궁들을 욕보이던 후한 무치의 극단에 패역한 자식인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은 어린아이라고 철부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고 절규합니다. 참으로 아비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성애의 부성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비롯해 성경이 단순히 아들을 잃은 아비의 찢어지는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담아내고 전해주고 있음을 기억할 때 아버지 다윗의 통곡은 또 한 분 아버지의 절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아 달리게 하신 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절규와 통곡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하나뿐인 아들을 차마 내려다 볼 수 없어서 캄캄한 구름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절규와 통곡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절규와 통곡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의 자식입니다. 우리 때문에 흘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난 눈물의 자식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흘리신 아버지의 눈물로 다시 난 아버지의 눈물의 자식입니다. 그 아버지의 눈물이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한 것입니다. 죽음과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 위에 흘리신 아버지의 그 눈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정치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쇼핑몰에 쌓여있는 많은 물건들처럼 쌓여있는 위기와 소외의 시대입니다. 외로움과 막연한 기다림, 불안한 눈빛과 억압된 분노가 거리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더욱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눈물에 대한 기억, 영혼의 기억을 다시 찾고 말라버린 우리 눈의 눈물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사람에 대한 연민의 눈물,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 시대와 역사의 현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눈물을 다시 회복하며 아버지의 눈물 안에서 눈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이 땅이 사는 길입니다. 복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왜 내가 이런 사랑 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이혜인 수녀님의 버색의 일입니다. 내 잘못을 참회하고 나서 처음으로 맑고 투명해진 나의 눈물 한 방울 너에게 선물로 주어도 될까? 때로는 눈물도 선물이 된다는 걸 너를 사랑하며 알았어. 눈물도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임을 내가 가르쳐 주었어. 나와의 첫 만남, 울면서 감격하던 너. 너를 너무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내 마음, 이해하면서도 힘들었지. 나를 기다려 주어 고맙고, 나를 용서해 주어 고맙고, 그래서 지금 내가 울고 있잖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흘리신 아버지의 눈물 매일에 우리의 기억되게 하시고 그 눈물 우리의 눈물 되어 말씀 따라 세상을 맑히고 새롭게 하는 강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